제1장 1차 간증 구원받음과 부르심받음의 간증 1936년 10월 18일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가정 배경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내 위로는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어머님이 누님들을 낳으셨을 때 나의 고모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모님은 연달아 딸 여섯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 풍습에 의하면 남자를 중시하고 여자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때문에 어머님이 두 딸을 낳은 후 사람들은 어머님도 고모님과 같이 딸 여섯을 낳은 후에야 사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아직 분명히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주님께 간구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만일 당신이 내게 사내 아이를 주신다면 그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결국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부친은 나에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이미 너를 주님께 드렸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음과 부르심받음이 함께 연계되었음. 나는 1920년 17세 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 내 심중에는 큰 교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것인지 또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길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죄에서 구출되는가의 문제였지만 나에게 있어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또한 나의 종신산업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동시에 나는 또한 그분을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죄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건지셔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구원받기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구원받으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이중적인 것이어야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한쪽에 제쳐놓고 구원만 원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양면을 다 취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방면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을 영접한다면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발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후의 결정 1920년 4월 29일 저녁에 나는 홀로 방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의 문제로 인해 앉아도 불안하고 일어나도 불안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자니 또 불안하고 속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말이 없었는데 마침내 나는 내 앞에 많은 죄들이 놓여진 것을 보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일생 중에 이러한 체험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한면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보았고 또 한면으로는 구주를 보았습니다. 한면으로는 죄의 더러움을 보았고 또 한면으로는 주님이 보혈이 나를 눈과 같이 희게 깨끗이 씻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면에서는 주님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았고 또 한면에서는 주님께서 두 손을 내밀고 나를 환영하시며 내게 나는 여기서 너를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나를 굴복시켰습니다. 나는 저항할 길이 없어서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에 다른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 그들을 비웃었지만 그날 밤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사하심을 구했습니다. 죄를 자백한 후 죄의 짐이 다 벗어지게 되자 나는 가벼움을 느꼈고 마음속의 희락과 평강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내 일생 중에 첫 번째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처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체험할 때였습니다. 이전에도 기쁨과 평강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후에 기쁨과 평강이야말로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홀로 내 방 안에서 빛을 보았고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주여 당신은 참으로 저를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례를 내어버림.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적어도 세 명이 과거의 나의 동급생이었습니다. 그중 위강희 형제는 내가 학교에 다닐 때 얼마나 특이하게 행동하는 학생이었으며 동시에 얼마나 놀라운 학생이었는지를 간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쁜 면으로 말한다면 나는 자주 학교 규칙을 어기는 학생이었고 좋은 면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천부적인 총명을 주셔서 시험을 치를 때마다 1등을 했으며 나의 장모는 자주 게시판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많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장례를 위해 계획하고 자신이 판단을 가장 옳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겸손히 말하거니와 만일 내가 세상으로 나갔다면 아마도 큰 업적을 세웠을 것입니다. 내 동급생들이 이 일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내게 많은 새로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전 나의 계획은 다 허무한 대로 돌아갔으며 나의 장례는 이미 끝나고 포기되었습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지 모르지만 내게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는 내게 많은 사상과 꿈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 저녁부터 나는 새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받음과 부르심받아 주님을 섬기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나는 내가 부르심받은 것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한 시간 동안 나는 나의 장례를 한 번 정함으로 영원히 정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심은 한 면에서 내 자신을 위한 것이며 또 한 면에서는 그분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한 면에서 나로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셨고 다른 면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전도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성장할수록 내 눈에 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일이요 가장 비천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전도사는 대개가 유럽과 미주의 목사들에 의해 고용된 일꾼으로서 목사의 눈치를 살폈으며 매달 월급은 8-9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도할 뜻이 조금도 없었고 나는 전도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전에 귀찮고 비찬하게 여겼던 전도의 직무를 택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함. 구원받은 후 나는 여전히 학교에 다녔지만 책에 대해서는 그리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설책을 가지고 와서 교실에서 읽었지만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실에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나중에 나는 영적인 면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 학교를 떠나 여자도 자매가 운영하는 상해의 성경학교에 훈련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그녀는 아주 정중하게 나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녀가 나를 집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내가 그곳에 거하는 것이 자기에게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나는 그 당시 나의 육체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입으려 했으며 아침에는 8시에 일어났습니다. 여자도 자매는 나에 대해 주님을 위한 좋은 제목이고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의 생활이 합당치 않음을 느끼고 나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나는 아주 낙심하여 장래가 암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나는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자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고 많은 방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많은 것들이 아직 처리받지 않았고 공과를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나 한동안이 지난 후에는 진보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직 영적인 추구를 계속하기에는 때가 일렀으므로 나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동급생들은 나를 보더니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변화는 아직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때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 같으나 때로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구원받은 후로 나는 자연히 죄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년간 수고하였지만 한 명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이유를 더 많이 제시할수록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능력이 없었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함. 그 무렵 나는 미스 글로브스라는 한 서양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화순 자매의 동역자인 그녀는 나에게 구원받고서 1년 동안 몇 사람을 구원시켰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아주 부끄러워하며 낮은 소리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들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는 그들에게 돌려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솔직하게 내게 자네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네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나 감추인 죄를 아직 깨끗이 처리하지 않았거나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있기 때문일세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그러한 상태가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그것들을 즉시 처리하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나는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또 나에게 형제는 어떻게 간증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아무나 붙들고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듣든 듣지 않든 전파했습니다. 라고 하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자네는 먼저 하나님께 말하고 그런 다음 사람에게 말해야 하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내야 하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할지 묻고 이름대로 날마다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배해 주실 때 그들에게 간증해야 하네. 그녀와 교통한 후 나는 배상과 빚을 갚는 것과 그분들과 화목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는 것 등에 많은 죄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60~70명의 이름을 적고서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각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언급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 시간에 그들 모두를 위해 한 번씩 기도하였고 수업 시간에도 은밀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증거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분들은 자주 농담으로 전도사가 또 오셨네. 그의 설교를 들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또다시 글로브스 교사를 찾아가 그녀에게 당신이 내게 알려준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는데도 왜 효과가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게나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매일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내 노트에 적힌 70명 중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얻어야 함. 비록 얼마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수훈 교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당시 나는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그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능력을 얻어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하나님이 그분으로 너를 채우시도록 늘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자신을 헌신했으나 내 자신을 볼 때 여전히 옛 자아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압니다. 비록 제가 완전히 승리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죄와 악한 습관들에서 벗어났고 나를 얽매던 일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에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나에게 프리진 형제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프리진 형제는 미국인으로서 전에 중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석사학위를 얻었고 당시 철학박사학위를 얻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생명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추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는 불신의 마음이 너무나 많고 아직 이기지 못한 죄도 있으며 일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주 동안 그는 이기는 생명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정말 원하느냐? 만일 참으로 원한다면 2개월 후에 있을 철학박사 학위 시험을 보러 가지 말아라. 너에게는 철학박사가 필요치 않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공경에 처했음을 느꼈습니다. 철학박사 학위는 그가 가장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가지 않는다면 너무나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가 한 면으로 박사학위를 얻고 또 한 면으로 목사가 되는 것을 왜 허락하시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한 가지 기묘한 것은 하나님은 일단 요구하시면 더 이상 사람과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2개월은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토요일이 되었을 때 그는 정말 갈등을 느꼈습니다. 철학박사학위를 원하는가?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 박사가 좋은가? 이기는 생명이 좋은가? 다른 사람은 박사학위를 얻으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데 왜 그는 그럴 수 없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과 논쟁하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철학박사도 사랑스럽고 성령 충만도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사학위를 취하면 영적 생활을 가질 수 없고 영적 생활을 가지려면 박사학위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2년 동안 철학 공부를 하고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이나 철학 박사학위를 얻고자 했지만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시험 보러 가지 않겠습니다. 그는 학교 측에 편지로 통보했습니다. 그는 월요일 시험에 응하러 가지 않음으로써 영원히 철학 박사학위를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 매우 지쳐서 다음날 강단에 서서 전할 메시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만 주님께 굴복한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4분의 3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부흥되었으며 그 또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만일 이런 결과가 있을 줄 알았다면 일찍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사역은 주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영국에 있을 때 미국에 가서 그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가 이미 주님께로 가셔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듣고서 나는 주님께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저 사이의 모든 간격을 기꺼이 제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20년부터 1922년 사이에 나는 적어도 2-300명에게 나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과거를 엄격히 조사하였지만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간격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간격이 없다면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면의 처리를 거쳤지만 여전히 나는 능력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음. 어느 날 메시지를 전하러 가기 전에 성경으로부터 제목을 찾다가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말씀을 읽고서 나는 나 자신에게 시편의 기자는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내 아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기 전의 이야기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 내가 그녀에 대해 사랑을 느끼고 있었을 때 그녀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주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그녀에게 믿으라고 권했을 때 그녀는 나의 말을 웃음거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녀가 내가 믿는 주님을 비웃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또한 그때 주님과 그녀 중 누가 내 마음에서 첫 번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려놓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그녀를 내려놓겠다고 표명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편 73편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 땅에 제가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령은 이것이 나의 장애물임을 내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주일에도 여전히 설교했지만 내가 무엇을 전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설교했고 하나님께 참아달라고 요구했으며 하나님이 먼저 내게 능력을 주신 후에야 그녀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과 이유를 말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황무지인 티벳에 가서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많은 계획들을 제안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일단 어떤 것을 지적하시면 결코 그 손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나는 학교에서 공부할 마음도 없었고 성령의 능력을 추구했으나 그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괴로웠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슬픈 애걸로 인해 바뀌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항상 자신을 거절하고 천연적인 사랑을 내려놓기를 배우게 하시고 전심으로 그분만을 사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하나님 손에서 나는 무용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전에 배운 적이 없던 공과를 배우도록 나의 천연적인 생명을 예리한 칼로 잘라내셨습니다. 어느 날 오전 설교를 마치고서 내 방으로 들어왔을 때 몹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학교로 돌아가고 동시에 성령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을 추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주가 경과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안 되어 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되었으며 결국 그녀를 기꺼이 포기하고 큰 소리로 나는 그녀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영원히 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한 선포 후에 나는 마침내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비록 3층천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2층천에는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게는 세상이 아주 작게 보였고 오직 나 한 사람만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구원받던 날 밤, 내 모든 죄의 짐에서 해방되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려놓던 그날, 내 마음에는 조금도 나를 소유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위 형제가 나를 위해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나는 의복에 매우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곧잘 빨간 점들이 있는 실크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는데 그날 나는 고운 의복을 벗고 낡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풀을 쓰고 한 뭉치의 복음표를 들고 길에 나가 그것을 벽에 붙이고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복권성의 복주에서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첫 시도였습니다. 1922년 하반기에 학교에서 복음사역이 시작되었고 많은 그부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노트에 기록된 그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1923년부터 우리는 빌리거나 새로 얻은 집회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수백 명이 동시에 구원받았습니다. 내 기도 노트에 적힌 이름 중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수년 이래 이 일은 우리 가운데 더욱 확증이 되었습니다. 순복의 공과를 배움. 1923년에 우리 가운데에는 7명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나는 나보다 5살 위인 한 동역자와 함께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에 동역자 집회를 가졌는데 기타 6사람들은 자주 우리 둘이 다투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젊었기 때문에 각기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틀렸다고 말하고 그는 내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의 육체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나는 자주 화를 냈습니다. 오늘, 즉 1936년, 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나는 거의 웃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툴 때 내가 틀렸다고 시인할 때가 많았지만 때때로 그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잘못은 용서하기가 쉬웠지만 남의 잘못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우리는 서로 다투고서 토요일에 나는 나이 드신 화수원 자매님에게 가서 나보다 5살 위인 그 동역자를 참소하였습니다. 제가 그 동역자에게 어떤 일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그가 듣지 않으니 자매님이 말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화수원 자매는 그가 내보다 5살 위이니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리가 있든 없든 무조건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그렇다. 성경은 어린 자는 연장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치에 따라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치를 따지지 말라. 성경은 어린 자가 연장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성경이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에 대해 마음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나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낼 수도 없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다툼이 있은 후 나는 그녀를 찾아가 그녀에게 쓴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연장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로 나는 금요일 오후에 다투고 나서 저녁에 한바탕 울고 그 다음날 화수원 교사를 찾아가 그녀에게 고통을 실토하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옹호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가지만 토요일에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한바탕 울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왜 몇 해도 일찍 출생하지 않았는지를 원망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다투고 나서 나는 내게 좋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고하면서 그녀가 반드시 나의 동역자의 잘못을 발견하고 나를 지지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암흑의 동역자가 틀렸는지는 별 문제이다. 오늘 내가 내 앞에서 이렇게 형제를 참소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다운가 어린 양다운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질문에 나는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날 내 말과 태도가 확실히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같지 않고 어린 양 같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연장한 동역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한 해 반 동안 나는 일생에서 가장 보배로운 공과를 배웠습니다. 나의 머리는 많은 이상으로 충만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실제 안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한 해 반 동안 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즉 1936년 우리 가운데 50명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한 해 반 동안 순종의 공과를 배우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어느 누구와도 동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 나를 두시어 성령의 통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18개월 동안 나의 주장을 내세울 기회가 없었고 나는 다만 울면서 고통스럽게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영영 내 자신이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뾰족한 부분을 가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연소한 동역자들에게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의 연단을 견디지 못한다면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오직 온유하고 겸손하며 화평한 어린 양의 영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당신의 웅지와 큰 뜻과 재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이며 나는 자주 나의 과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다운가에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옳고 그름은 아무 지위가 없습니다. 개수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파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